예,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하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8절까지 우리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4장 22절이죠. 4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제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우리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 가운데 믿음의 첫 발을 들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준을 옛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내가 세례받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도 따라서 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했고 하는 그러한 것, 내 부모들이 한 전통을 내가 지켜왔고, 이 모든 것을 옛사람이 행하던 그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최고로 여겼던 그의 신앙,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이 전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듯이 우리도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우리 부모 덕으로 살기는 살았지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구나 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기준은 내가 세례받기 이전에 내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버리고 그중에도 좋은 것은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 카다브라. 나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아브라 카다브라. 그랬더니 그게 아브라 카다브라는 히브리어 말이랍니다. 아브라 카다브라. 말씀한 것이 말씀한 것, 말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이 아브라 카다브라라고는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수고하느냐? 예, 수고합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함께 짊어져서 우리가 쉼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정말 진정한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기뻐하면은 그 기쁨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전염되어서 그분도 기뻐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는 가운데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라. 그 생각은 어떤 거냐?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했지만은 내 안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가정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를 교회에 와서 한단 말입니다. 사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놀이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가장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하는 것이 일본어 단어를 외운다고 그래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관계없고 일본어 단어를 외운답니다. 여러분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 침대에서 있을 때 뭘 깨워서 뭘 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눈을 뜨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간밤에 내가 힘들고 어렵게 잠을 잤는데 오늘 눈을 뜨니까 오늘 하루가 새롭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새롭게 거룩한 습관을 훈련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이것은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거룩한 사도의 바울은, 기록한 사도의 바울은 우리의 기쁨의 삶을 우리에 소개합니다. 무엇이 기쁨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려 하고 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끝없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잠언서 2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우리는 깊은 물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주신 것을 길어내느냐? 내 지혜와 명철로는 길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나타내면은 끝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무한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속에 잠재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길어내느냐, 물로 길어내느냐, 성령을 통해서 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높아짐, 낮아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빛이라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삶이 그겁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불평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제가 좀 아파 보니까 막 불평해요. 옆에 사람이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알겠지, 정말 알겠지 하는 그런 거. 그게 불평이거든. 어떻게 하면 알아줄까 하는 하는 마음이 입으로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프다고 생각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이죠.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빨리 가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스탑사인이 딱 걸리는 거예요. 차는, 우리 가야 할 길에 차는 많고, 그래서 이제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가다가 옆에 보니까 옆에 길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면 갈 수 있겠다 해서 그 길로 탁 들어가서 딱 섰는데 그 길이 안타깝게도 버스 레인이었습니다. 참 기쁜 일이에요. 딱 섰는데 다행히도, 다행입니다. 다행히도 건너편에 딱 모터사이클 하나 딱 그 순간에 서는 거예요. 아, 참 쳐다보고 있다가 반짝반짝해서 와,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왔구나. 싹 지나가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 통과하는가 보다. 봐주는데 그럴 때 한 바퀴 삥 돌아서 뒤에 와서 딱 와서 문을 열라고 합니다. I'm sorry. 이유가 없지요, 뭐. 네, 결됐어요. 내 자신에게 티켓을 딱 맞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가면 안 되는 길인데 왜 내가 그 길로 들어갔느냐. 알거든요. 근데 왜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도 빨리 갈 수 없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왜 그 길로 갔는가. 그런데 한 분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감사라고. 그래서 그날 하루는 감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아멘 하고 자꾸 하는데 저는 입속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을 해요. 저보고 감사라고 아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요. 기쁘지요. 모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나로 하여금 좀 아프게 한다거나 해롭게 한다거나 할 때는 그게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것을 내가 감수하겠다고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그건 우리의 생각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정말 내가 당하는 이 삶에서 내가 잘못 당하는 이 삶에 대해서는 아하, 나로 하여금 잘못을 고쳐나가라고 하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해서 하나의 교훈을 주었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드는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눈 감으면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바보야, 너 왜 그 길로 갔느냐. 그러니 30분 동안 눈만 머리만 벽에 담으면 잠을 하나 둘 셋이면 잠이 들던 사람이 30분이 돼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이 바보야 소리가 여기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귓속에서 바보야, 네가 강단에서는 아주 좋은 말 외치면서 네가 그 길에서 왜 들어갔느냐. 바보야, 바보야. 그것은 아직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전부가 예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명하는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예가 되는 것은 예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함이 바로 변명이 없는 것이다. 나에게 당하는 것은 크지만은 그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라 한 것은 아니라 예라 한 것은 예라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토로 삼고 나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첫째는 구원을 이루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구원의 말씀을 이루어가라. 여기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입니까? 오늘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 이루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머리에 좋은데 이게 가슴까지 와야 되는데 그 오는 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우리 한날 오늘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하루 종일 그것을 시행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일은 다른 걸 한날 정해놓고 그걸 또 내가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병든 자가 낫는 것이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자가 건져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 로마의 그 성당에 가면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 연결시킨 거 있죠. 그게 바로 구원 연결이란 말입니다. 구원 연결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결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고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 라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거기에는 내가 감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뒤에다가 스티커를 달고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차에다가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고가 꽝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붙이고 다니는 값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김기동 집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사고 났답니다. 다른 사람이 뒤에서 땅 붙여줬는데 얼마 사고가 안 나서 그냥 괜찮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니까 그냥 됐습니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사업을 하는 그 사업에 관계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났을 때 그때 그 관계로 인해서 자기가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순간 손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랍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 살아가면은 다른 데 없어요. 훈련하는 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저 듣는 거 좀 갖다 주세요. 오늘 다른 데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순종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아무리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러 가라고 합니다. 즉 구원을 이루는 말은 구원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걸 생활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라. 옛날에 모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비행기 회사가 망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겁니다. 누구는 잘라야 되고 누구는 안.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더 다녀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내가 먼저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자녀도 없고 하니까 먼저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간 삶이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떨림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기서 표현한 건 아닙니다. 내가 지옥불에 내가 예수님 구원받지 못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상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 삶을 사는 그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유하라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은 fear라고 썼어요. 영어로는 fear라고 썼는데 그 fear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죄를 지면은 땅에 갈라져서 거기에 사장되고 죽음을 맞는 그러한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정말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항상 나의 삶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는 것,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그러한 마음으로 표현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구원을 놓치면은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신다고 믿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되어 간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은 의인화되었어요.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게 의인화거든요. 의의를 이루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은 성화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아와 과부는 그때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필요함이 있는 사람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필요함이 있어요. 그럼 그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어야지 이것이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물들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사니까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은 그와 같이 이 행함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 야고보서 1장 27에 있는 것처럼 정말 긍휼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바알신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지금 그때 왕은 아방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이사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러한 왕과 왕후였기 때문에 그 온 나라는 전부가 다 이방신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말씀에 임금 그 뭐 왕이 하는 일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엘리야를 미워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러나 아방하고 단판을 지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와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대결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송아지를 두 마리를 준비해서 각각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는데 불로 태우되 불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이 내려서 불을 태우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자고 간청하니까 아방은 그렇게 하고 하자고 해서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850명하고 이제 산에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바알신과 아세라신 450명이니까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아놓고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마 불이 내려와서 태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이게 비아냥거립니까? 야, 너희들 신이 지금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잠자고 있는가 보다. 크게 불러보라. 그러니까 크게 불러도 안 되니까는 그들이 자기들 몸을 상하면서 불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제는 다시 이제 엘리야가 그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뭐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의 열두 자손들의 돌 하나씩을 가지고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단을 쌓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새아 들어가는 거. 새아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요. 곡식을 심을 만한 것을 이렇게 그러한 넓이의 그러한 거랍니다. 그 곡식을 심을 만한 그러한 넓이의 그러한 거니까 굉장히 넓죠. 사실은 곡식을 심을 만한 거니까요. 그러한 두 세야 되는 그러한 등에다가 이렇게 단추에다가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두 동의 물을 계속해서 세 번인가 네 번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단과 제물과 모든 거에다 물을 부니까 물이 흘러서 그 도랑까지 가득 채워졌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당시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 가운데에 물을 떠다가 불 수 있는 그러한 정성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전부 마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바알세인과 아세신 850명을 전부가 다 잡아 백성들이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혼자만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은 지금 72억인가 중에서 우리 한 20억 정도가 기독교인들이랍니다. 천주교 모두가 한 된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보면은 다른 교단들이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20만이 된다고 하니 2억이 20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세상과 혼합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 아멘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개입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적극적인 순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 프란시스코 수도사가 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줍니다. 성 프란시스 수도사는 1181년부터 1226년까지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가 어느 날 그 수도원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어서 이곳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사 프란시스가 하는 이야기가 두 사람에게 임무를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 수도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네. 내가 여기에 배추를 줄 테니 뿌리가 밖으로 나오게 하고 줄기는 땅 속에 들어가게 묻어서 잘 심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명령을 했더니 두 사람들이 그 배추를 가져가서 한 사람은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심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도 이상해요. 어떻게 뿌리가 밖으로 나오고 줄기만 땅속에다가 묻으라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걸 살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밑으로 가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겠죠. 나에게 맡겨서도 그러겠어요. 아이고 잘못 생각하신 모양이다 하고 할 거예요. 뿌리를 위로 내놓는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잎을 정상적으로 심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수도사 이제 프란시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 보더니 땅 속에다가 정상적으로 심은 사람은 자네는 우리 수도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네. 다른 데 가서 찾아보게. 그리고 그대로 거꾸로 그냥 뭐 말씀대로 그냥 심은 사람만 받아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의 그 지혜와 이치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자꾸 변형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 일을 할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인 순종이죠. 구원의 길은 넓은 것이 아니라 좁은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갈 때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정말 물리치고 해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늙어가니까 고집이 많이 생겼는데 이 고집을 버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고집을 버리라면 얼마나 손해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요. 뭔가 보면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아주 적은 일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일하면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것을 지금 현재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말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내 가정에는 필요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잘못되었는데도 우리는 그걸 하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좁은 길을 가는 길, 좁은 길을 가는 길은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고통당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야 되고 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내가 가져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는 좀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랍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랍니다.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불신할 때 원망이 나온답니다. 시비는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지 못할 때는 시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불신이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키게 그래서 된다는 거죠. 원망은 하나님, 시비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받아서 그 기쁨을 이웃에 나눠주어야 된다 그럽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2장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바치는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시오. 여기서 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제라는 것은 제물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게 관제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자기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피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져서 그게 붓는 거죠.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자기를 제물로. 그러니까 관제를 드릴 자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우리가 받는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쁨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내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기뻐할 일은 내가 기뻐서 기뻐지는 거지요. 기뻐하라는 것은 나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받았으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지고 그 기쁨 어떻게 기뻐졌느냐 하는 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게 되면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보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라면 기뻐하면 뇌는 아 기쁜 일이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활동을 그때부터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두 번째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시비 걸지 마. 그러니까 사람에게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시비 걸지 말고 아 그런가? 라고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마음에 산 게 그거예요. 내가 기뻐 막 얘기하는데 상대편은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사람 편을 들어줘. 나를 좀 이렇게 좀 위로해달라고 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상대편이 잘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한번 긍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 긍정을 해주시고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매너, 방법을 그렇게 바꿔가자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뭐라고 하면은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 긍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무엇이 잘못되고 뭘 잘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도 기뻐하고 기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이 우리 노력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 훈련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씩만 준비를 한번 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서 함께 우리 나눠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